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다 끝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잠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굳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며 복음으로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굳게 주십니다. 왜? 복음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았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도 없이 알려주시는,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서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이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때가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서로 묻고 있자 예수님께서 비유와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의 해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자의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그 올 고통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 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해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이전의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은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잠시 슬픔과 근심이 있을 것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전의 슬픔과 근심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시고 굳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때, 즉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 때, 그래서 모든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때,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때, 마치 여인의 해산하는 때와 같은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찾아올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때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철저히 홀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때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가 마치 해산의 고통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지만 곧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 그리고 이전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게 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죽은 줄 아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셔서 만난 그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취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 나눔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과 나누는 천국 교제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 나누는 천국 교제의 시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 누리게 될 이 기쁨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누릴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누리게 될 기쁨.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눌 그 날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모든 현실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그간의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다시는 고통이나 근심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알려주셨어요.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눈물, 애통, 아픔, 근심, 고통, 두려움 등이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나누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더욱더욱 이 예배와 말씀에 심으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열망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더욱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왜 굳이 여인의 해산에 대한 비유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가져다 줄 고통과 슬픔의 현실을 예수님이 잘 표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장차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에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21절. Isaiah chapter 26, verse 16 through 21.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를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을 그냥 놔두시고요. 제가 이와 비슷한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전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하고요, 방금 읽었던 미가서 말씀을 서로 연결을 해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에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후에는 기쁜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라, 즉 아이를 낳는 날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현실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우리가 구약의 약속들을 보면 거의 모든 약속들이 두 가지 현실로 성취가 돼요. 가깝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현실로 성취가 되고, 이제 앞으로 오실 또 예수님이 이루실 현실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깝게 보면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사건을 이제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구원해 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 유다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과 슬픔들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먼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성취될 완전한 구원의 현실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의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2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죄인들,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마치 여인의 해산의 때가 임한 것 같은 근심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 구약의 유다의 심판이 가리켰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또 오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해산의 고통의 때와 같은 참 유다, 참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때.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누구에게 그 마지막 심판이 퍼부어질 것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실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심판이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심판받음 앞에서 제자들까지도 마치 해산의 고통의 때가 임한 것 같은 근심과 애통함이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근심과 애통의 현실이 곧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시체가 일어나며 티끌이 깨어 노래하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즉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깨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라.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 후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과 근심과 고통의 현실들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서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진노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너희들은 잠깐 숨으라 말씀하십니다. 잠깐. 오늘 본문으로 오면 after a little while 무슨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잠깐 동안. 그 잠깐이 지나면 조금 있으면 그래서 기쁨의 때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잠깐 숨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먼저 자기 백성들 대신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죄인들에게 퍼부어져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잠깐 숨을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백성들도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로 다시 낳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 심판의 현실 가운데 근심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해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깨어 기쁜 찬송을 부르는 때가 임할 것이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는 이미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으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심판받았고 또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티끌같던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로 새롭게 낳아주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 지옥 심판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서 해방되어 이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신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어주신 기쁨, 그리고 성도들이 늘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천국의 기쁨.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현실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복음을 통해 주시는 기쁨, 죄와 지옥 심판에서 건져져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에서 오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깨닫게 된 기쁨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 하늘의 기쁨 속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어떤 힘?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하늘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토록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날까지는 하늘의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의 현실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지만 세상에서는, 즉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그날까지는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라.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날까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과 같은 심판으로의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천국 생명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고 마침내 천국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으로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현실이 꼭 함께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시며 십자가로 가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거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루어준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세상 환난과 고난을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환난이요 너희에게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여전히 애통과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에 속한 자로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이 세상의 환난 죽음까지도 담대히 이겨나가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현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속한 겉사람도 있지만 천국에 속한 속사람도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현실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라. 그게 진짜 너희들의 참 영원한 현실이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썩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새롭게 나와주신 우리의 속사람,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고 있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국 영광을 이루어 간다라고까지 알려주세요. 즉 세상 고난이 벌이나 저주나 나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생명에서 자라가게 하는 축복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따라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든지 천국의 기쁨,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기쁨으로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현실을 믿음으로 기쁘게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치루시고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난 자식은 잊지도 않고요, 우리 생명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해상의 고통을 치르고 나아주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셔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현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기쁨을 빼앗긴 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현실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며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세상 두려움과 근심,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찾을 기쁨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께 찾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본향의 현실에서 찾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의 기쁨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찾고자 하면 이 기쁨은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기쁨의 근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열망해야 하는 것인데 다 빼앗겨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두면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오히려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세상에서 내 현실은 이러한 걸까? 왜? 다 썩고 변하고 사라지고 빼앗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기쁨이 사라지고 변하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을 때,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내 기쁨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서 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다른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 마땅한 나에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어 구원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해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현실로 인해 기쁨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이 현실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족한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기분 주어져 있으니까 감사함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 외에 뭘 더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더 나아지면 기쁨이 찾아올까요? 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니가, 내어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 줬으면요 다 주신 거예요. 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귀한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지옥 심판에서 천국 영광으로, 하나님 아들 된 영광까지 옮겨주셨으면 우리 삶에 무엇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그것으로 족하다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족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는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먼저 회복할 때에 사실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우리의 교제가 기쁘고, 말씀도 기쁘고, 우리의 모든 삶도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기독교는 기쁜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소유한 이 참 기쁨의 현실이 영광 중에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며 살아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쉴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참 기쁨 대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근심과 애통과 고통과 탄식과 신음 다 사라지고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기쁨만 누릴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시고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복된 현실 발견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며 이 예배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또한 기도로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잠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기뻐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니 지금도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복된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을 깨달으며 늘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세상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우리의 기쁨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